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단 33명과 현지인 승조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는 전원 한국인이고 구조된 7명 역시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허블레아니호로 명명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가족 여행객이 대부분으로 중장년층 부부 단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린이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3대가 함께 탑승한 경우도 파악된 가운데 이들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야경 관광을 마치고 정박지로 귀환하던 중 대형 선박의 후미를 들이받친 것으로 현지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지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근 호텔 옥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에도 다른 배가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계속된 비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아진 데다 사고 당일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운항사인 파노라마 덱 측은 선체 결함을 비롯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 21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팔 헝가리 경찰국장은 선체 내부에서 추가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다면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곧 현지에 파견할 계획으로 보도된 가운데 3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먼저 현지에 보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군 심해 잠수사들을 포함해서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청, 외교부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회의 창이 무기한 열려있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각국이 국내 정치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신뢰 적자를 해소할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은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확신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비핵화 노력의 기본 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각에서 한미 간 균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만나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위해 유엔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반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데 사용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미 당국은 이 배를 압류해서 미국령 3호화로 예인했습니다. 지난달 초 총선을 실시한 이스라엘에서 2개월여 만에 의회가 해산되고 올가을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집권 리쿠드당이 제출한 의회 해산안을 표결해서 전체 120석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4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자 리쿠드당 주도로 오는 9월 17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focus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is on eliminating this threat entirely.
패트릭 셰너헌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조셉 덤퍼드 미국 합참 의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새벽까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고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현재로서는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전부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focus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is on eliminating this threat entirely.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과 지도부에 북한인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무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Again, I would refer you back to my comments yesterday that the entirety of the WMD program that North Korea possesses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전날 얘기한 대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국무부는 국방부 결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외교 해법을 추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북한이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re is a path out of these economic sanctions. They do remain, of course, and they will remain in effect, but they're not forever.
현행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가능하다고 믿는 미래를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측 실무급 사이의 대화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e talks and the communication are ongoing, and that's how he has described it to me.
다만 양측 간 대화와 소통은 끊기지 않았으며 비건 대표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의 지속적인 조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리는 아시안보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며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입니다. 패트릭 셰너헌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자신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아시아 순방에 나선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방문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들이라고 부르면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은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에 이어서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도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면박을 당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셰너헨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스른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는 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파열, 혼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요.
예.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외교정책 주도권을 놓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불화를 빚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최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이 셰넌 대행이 다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발하려는 참모들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반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볼튼 보좌관이든 셰너헨 대행이든 경질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앞서의 역할 분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발사가 있은 지난 9일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곧바로 북한이 발사한 작은 무기들을 염려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그 행정부 내의 난맥상과 겹치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폼페오 장관 등 실무 책임자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는 생각을 더욱 굳힐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북한의 무력 시위에 직면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또 대화 재개를 거론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에는 특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이 두 차례 직접 만나고 또 여섯 차례 이상 김 위원장과 대면한 폼페오 장관의 보고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나름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면 1분 안에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렬로 끝난 하노이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빅딜식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 사이의 간극인데요.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태세를 강조하면서 선박 간 환적을 막는 외교적 진로 또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의 조정이 동맹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지력이 실패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look at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he capability they represent. Our job is to make sure we have sufficient forces.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가하는 군사 역량이라는 렌즈를 통해 북한을 바라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석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함으로써 외교적 경로 또한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also supporting the diplomatic track by disrupting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produc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UN Security Council.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협상하는 현재의 틀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완전히 보조를 같이 한다며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던포드 합참 의장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축소와 관련해 두 나라 동맹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support of the diplomatic track, and so we have reduced the profile of exercises on the peninsula. We have reduced the public affairs profile of the exercises.
다만 외교적 경로를 위해 억지력과 관련한 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대규모 병력을 증강시키는 훈련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2년 단위의 훈련 계획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대대급 규모의 군사훈련 등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s at the squadron and the battalion level.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raining on the peninsula. And of course, that is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of the ability.
아울러 훈련 프로그램은 작전 계획의 지속성과 실행령을 보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합참 의장은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현 연합훈련 체제의 불편함을 느끼면 재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General Abrams knows he's our commander on the peninsula right now, United States Forces Korea, Combined Forces.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동맹의 전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동탄호가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가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9일 40일 넘게 해상에 머물고 있는 동탄호 관련 질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이행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동탄호가 40일 이상 표류하다가 출항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석탄은 당초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 실려 인도네시아에 입항한 뒤 동탄호로 옮겨졌으며 YG 어네스토는 미 당국에 의해 압류돼 지난 11일 미국령 3호화로 이인됐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화폐 해킹과 은행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냐 우고레츠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동기로 대북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29일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 공격 억지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소니 영화사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having an economic impact, so cyber operations are a means to make money, whether that's through cryptocurrency mining or bank theft.
북한은 가상화폐 채굴 혹은 은행 절도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국 DNI 산하기관 에린조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 국장은 FBI 등 정부기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중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ere's a huge effort in the FBI and then also several other entities across government looking at ways to stop.
정부기관들 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북한의 악의적 활동들을 막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국장은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이라며 아직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 문제와 관련해 정부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cognize that cryptocurrency is a thing and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issues that we need to learn more about and figure out.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의적 행동들을 막고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알아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조 국장은 이어 정부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도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족들은 북송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탈북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김모 씨는 30일 BOA에 자신의 아들과 딸,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지난 21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21일 날 남닝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잡혔거든요. 저 출발은 북한에서 출발은 5월 11일 날 강을 넘었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많이 머물다가 심양 왔다가 그 다음에 남닝까지 와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 씨는 북한에 살고 있던 60대 후반의 어머니와 18세 아들, 13세 딸 등 3명이 중국으로 탈출해 제3국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가족 외에 20대 여성 한 명도 함께 체포됐다며 이들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든 어머니를 하루라도 더 살게 만들고 아들과 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시켜주고 딸은 예술에 너무 취미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투표 받으실 때도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자신의 결정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을 때 북송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가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송되면 무조건 죽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북송된다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아싸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서 아싸리 거기에서 죽이는 게 낫지 살아서 북송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북송은 다 죽이는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북송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 25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5월 25일 날 제가 전화 통화 좀 해달라. 아들 목소리 두껍구나. 그래갖고 12시경에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하던 도중에 전화기에서 막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중국말로 입 닥쳐라 이런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그다음부터 끊어졌어요.
김 씨는 그로부터 2시간 후에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자신의 아들 외에도 다른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등 모두 네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 중국으로 나가면서 1년만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더 머물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오면서 아들과는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들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공안에 체포되기 전 전화통화에서 하루라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발 저희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돌려주셔갖고 우리 이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살려주세요.
25일 선양에서 체포된 4명의 탈북민 가운데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의 누나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누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아는 지인들을 모두 동원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직 누나를 비롯한 4명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속만 되지 않게끔 네, 최대한 뭐 노력해서 지금 더 이상은 바랄 것 없습니다. 복속만 되지 않게끔 복속만 막아주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중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62년에 난민 협약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또 그 이후에도 또 그 이행 협약이 있고 거기 중국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김 대표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28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외교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2005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를 취재해온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의 화려한 외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현지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온 서방 기자들로부터 취재 경험과 현지 사정을 듣는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을 10번 넘게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집중 취재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I mean, in some ways, it stayed exactly the same. As a journalist, it's still just as difficult as it always wa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기자들에게 있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기 원하는 진열장 같은 도시인 평양은 매우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고 볼링장,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또 평양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권을 지지하는 특권층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삶을 개선하려 했고 특히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쓰신 기사에서는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 국제사회가 이 단어에 반응했을까요?
I can't take the credit for that word. I did not coin it. I just reprinted it. It's called Pyeonghaetan by
제가 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신문에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외교관들과 서방인들이 평해튼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목을 끈 이유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수도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한 단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화려해졌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평양 주민들은 돈을 쉽게 빨리 벌고 돈 많은 자본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물론 맨하튼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대동강 남쪽에 서서 북쪽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감시원이 제게 두바이 같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를 가봤냐고 물었는데요. 그 감시원은 중국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두바이에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파이필드 지국장님은 또 2016년에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습니다. 외신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습니까?
No, it wasn't a protest. But having sai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uzzled and did not realize what I was doing. So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할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죠. 북한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대했던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의 제 전화기와 심카드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죠. 과연 생방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했는데 3G 신호가 충분히 강력한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37층에 있던 제 호텔 방이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북한을 비춰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장에는 너무 위험하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소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뒤늦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저를 영상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은 북한의 통제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소수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역시 방사능 측정기구를 압수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했죠. 반면 미국 CNN 방송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들이나 고위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정권이 서방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y have maybe gotten a little more tactical in the way they engage with the media and the way they try to spin things.
북한은 언론과 관계를 맺고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 좀 더 전술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한 변화죠. 북한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론에 좋은 기사를 내길 원한다면 공장이나 병원에 기자 1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쓸만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좀 더 슬기로웠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견학들을 기획했겠죠.
파이필드 지국장이 집필한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자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다른 책들과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I think there's no book in English about Kim Jong-un so far. I mean, there have been books in Korean and in Japanese. And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이 출간됐고 영어로는 처음입니다. 제 책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어떻게 그가 지금의 인물이 됐는지를 포괄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무에 매우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와 이모부 리강 씨를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They talked to me because at that time the uncle in particular, Ri Gang, he was trying to get back into North Korea's good.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죠. 리강 씨는 자신이 북한을 잘 알고 미국에도 20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고영숙 씨는 남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인터뷰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이로 묘사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농구를 좋아했고 숙제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비춰보면 김정은은 물론 응석받이였지만 꽤 평범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북한을 취재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Yes, of course, there's a lot of difference. I think in South Korea, there is a better understanding in a way because of the shared language and the shared history.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죠.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 사안도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피상적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셨는데 취재 대상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특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Yeah, and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stay detached. Like when you're talking to especially women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심히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끔찍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전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제 자신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가장 제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취재한 내용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기사에 투영됐을 때 독자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현지 상황을 근접 취재해온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진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지난달 9일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이 의회를 해산하면서 올해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휘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건 특검이 고려할 방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은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의회가 해산됐군요.
예, 이스라엘 의회가 30일 아침 일찍 의회 해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74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자리를 지킨 리쿠르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9일 마감 시한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서 같은 해에 두 번 총선을 치르는 건 이스라엘 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총선을 곧 다시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새 총선 일자는 오는 9월 17일로 잡혔습니다.
예.
이 당초 리쿠드당은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120석 중에서 35석을 얻었고
네.
여당 연합도 과반인 65석을 얻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연정을 구상할 수 있을 거로 전망됐는데요.
네.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 연정 구성하는데 왜 실패를 한 거죠?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 젊은이들의 이 징집 면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선 리쿠드당과 토라 유대주의당, 샤스 등 이 정통 보수당은 물론이고요. 아비그도르 리버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도 필요한데요.
네.
하지만 리버만 전 장관이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를 연정의 참여 조건 으로 내걸면서 다른 우파 정당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보수 정당들의 의석을 다 합쳐도 과반 의석이 안 되나 보죠?
예, 이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수는 5석에 불과한데요.
예.
하지만 나머지 보수 연합 의석수를 합치면 60석으로 과반에서 단 한 석이 모자랍니다.
아, 그랬군요.
예, 토라 유대주의당 등 유대교 정당들은 이 초정통파 신자들의 징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우파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네.
네타냐후 정권을 압박해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그 초정통파의 병역 면제는 아주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하레디라고 부르는 이 초정통파 신자가 유대학교에서 재학하는 경우 이 종교적인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초기에는 얼마 안 되던 이들이 이제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의회 해산안을 리쿠드당이 제출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구성권을 다른 정당이 넘겨주지 않으려고 의회 해산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마감 시한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총리 지명자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네.
자칫 경쟁자가 총리가 되면 정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또 한 번에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관측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가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 기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리쿠르당 내에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들은 이미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주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5선 재임을 눈앞에 두고 승부수를 던졌지만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지금 큰 난관에 직면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리버만 전 장관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정부를 쓰러뜨리길 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예.
리버만 전 장관이 처음부터 초정통파 의무 병력을 말한 게 아니었다며 그는 매번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아주 굳건한 지지를 천명해 왔었죠.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중에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이 민감한 조처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해왔는데요. 이 불확실한 이스라엘 정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미중 무역전쟁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중국이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질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희토류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도리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쓰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이라는 게 미국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가오펑 대변인이 직접 미국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중국은 세계 최대 휘토류 공급 국가로 개방과 협조, 공유의 방침에 따라 휘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 수출한 휘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면서 휘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휘토류가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카드로 언급된 거죠. 그런데 휘토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휘토류는 휴대폰 같은 일반 제품뿐 아니라 제트 엔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성, 레이저 등 이 방위산업 물자 생산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재료입니다.
네네.
17개의 화학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레이시언이나 로키드 마틴 등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이 정교한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과 센서 등에 바로 이 휘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그 휘토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었죠.
맞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 20일 이 장시성에 있는 휘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휘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휘토류 공급의 지배적인 위치가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휘토류가 무역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도 대비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예, 미국 국방부가 29일 중국의 휘토류 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와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마이크 앤드루스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휘토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앤드루스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휘토류 수입 의존을 줄이는데 국방부가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29일 오전에 연방 법무부에서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뮬러 특검은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다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뮬러 특검이 이날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어떤 말이 나왔는지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우선 뮬러 특검은 회견 머리 부분에서 특검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가 공개됐기 때문에 자신은 법무부에서 사임하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밝혔는데요. 뮬러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라면 주로 두 가지 의혹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을 거고요. 관련 수사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 이 사법 방해 의혹이 두 가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뮬러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 러시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예.
내통 혐의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뮬러 특검은 이어서 사법 방해 의혹 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이 사법방해 항목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뮬러 특검은 먼저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특검이 그렇게 발표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특검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수사 보고서에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사보고서, 이 수사보고서 안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예, 보고서는 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래된 법무부의 견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특검이 법무부의 소속이고 법무부의 정책에 매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건 특검이 고려할 방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뮬러 특검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해석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허락하지만 연방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사법 체제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따질 걸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뮬러 특검은 또 실제 기소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데 범죄 혐의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특검이 말한 다른 절차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뮬러 특검이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조사나 탄핵, 추진 등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그런 그 전후 과정에서도 보면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예, 원래 자신은 보고서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예.
바 장관이 전체 공개를 선호했다면서 이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바 장관이 가진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뮬러 특검은
네.
밝혔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최근 뮬러 특검의 청문회 증언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뭐 물론 의회 청문회 말도 나왔는데요. 청문회 출석을 꺼린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 특검에서 나올 증언은 수사 보고서에 남긴 내용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뮬러 특검은 수사 보고서가 자신의 증언이라면서 의회 나가도 이미 공개된 것 외의 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회 증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뮬러 특검은 또 자신이 이런 식으로 회견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었고 누구도 자신에게 증언을 해야 한다거나 이 문제를 더 언급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회견 끝부분에서 이번 회견 이후로 특검 수사와 이와 관련된 법무부와 연방의회 쪽 움직임에 논평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새벽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지만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5도, 남부도 아침에는 15도, 낮에 2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5도, 중강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22도, 강계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구름 걷힙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4도, 낮에는 23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장진 풍산 지역은 새벽 한때 비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걷혀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8도. 해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0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걷히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단 33명과 현지인 승조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는 전원 한국인이고 구조된 7명 역시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현지 경찰은 탑승객 가운데 성인 여성이 22명, 남성이 12명이고 어린이도 1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과 승무원 1명을 빼고는 모두 한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블레아니호로 명명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가족 여행객들이 대부분으로 중장년층 부부 단위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3대가 함께 탑승한 경우도 파악된 가운데 이들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야경 관광을 마치고 정박지로 귀환하던 중 대형 선박의 후미를 들이받친 것으로 현지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지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근 호텔 옥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에도 다른 배가 허블레아 니호와 충돌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계속된 비로 다뉴브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사고 당일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운항사인 파노라마 덱 측은 선체 결함을 비롯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당국은 실종자 21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팔 헝가리 경찰국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호와 충돌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고 밝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곧 현지에 파견할 계획으로 보도된 가운데 3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먼저 현지에 보냈습니다. 한국 신속대응팀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군 심해 잠수요원 등을 포함해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청, 외교부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관계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회의 창이 무기한 열려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각국이 국내 정치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신뢰 적자를 해소할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은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비핵화 노력의 기본 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각에서 한미 간 균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만나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합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위해 유엔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반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데 사용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미 당국은 이 배를 압류해서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총선을 실시한 이스라엘에서 2개월여 만에 의회가 해산되고 올가을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집권 리쿠드 당이 제출한 의회 해산안을 표결해 전체 120석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4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